서바냐 서는 소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서바냐가 소선지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누어지죠. 그것은 그 인물에 따라 큰 선지자고 작은 선지자고가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분량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는 대선지자죠. 왜 대선지자라고 하면 스바냐보다도 이사야가 더 큰 일을 하고 더 중요한 사람이고 더 믿음이 좋기 때문에가 아니라 분량이 많아요.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아주 큰 분량입니다. 그러나 스바냐서는 1장에서부터 3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와 스바냐서를 비교한다면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비교가 분량이 많은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는 대선지자라고 스바냐서를 기록한 스바냐는 소선지라고 그럽니다. 이면 사람이 크고 작고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믿음이 적고 크고의 분류가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분량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스바냐는 소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도 소선지서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성경인데 참고로 호세아서의 큰 주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되시고 그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들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음란하게 바람을 피우며 외도를 한다면 엄청난 분노와 함께 남편에게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스바냐서 3장 17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며 우리에 대한 사랑이 차고 넘쳐서 감출 수가 없고 주체할 수가 없어서 즐거이 하나님이 찬송하며 기쁨을 노래하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한대요. 믿습니까?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남편이신데 자신의 아내인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찾아간다면 그 분노로 인한 심판이 얼마나 하겠느냐는 당연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스바냐 1장 12절과 1장 16절 18절에 보면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거절 나눌 때 그 심판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 12절에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다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한 놈도 빠짐없이 세출해 내가지고 다 불을 내리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 복도 안 내리고 화도 안 내린다. 그리고 16절로 18절에 나팔을 불어 갱고하며 갱고한 승업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의 불로 전쟁의 환란을 주겠다는 것.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희생제물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남한국 유다의 모든 주민들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하고 아주 무서운 심판을 내릴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지셔야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사랑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 심판은 무수리만큼 심판하십니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심판의 날이 정하여져 있는데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의 배신보다 더 큰 배신은 없고 더 큰 아픔과 괴로움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나라들 그리고 더 확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랑의 배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이 절대로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인간의 감정에 치우쳐서 심판하신다든지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죄악으로 유다 민족뿐만이 아니라 한 개인을 심판하고 벌하신다면 똑같은 이유로 우상을 섬기는 다른 민족과 개인들에게도 심판으로 인한 벌이 내려진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개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모여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그렇게 하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흉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분의 분노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주적인 심판의 날, 우주적인 분노의 날, 또 개인적인 심판의 날, 개인적인 분노의 날, 개인적인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날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끌려갑니다. 한 부류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고 또 한 부류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수치를 모르는 교만한 자를 부르시고 겸손한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세웁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개같이 날려버릴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뭘까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벌을 내리시는 대상이 누구냐? 그것은요,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내가 부끄러워, 왜 부끄러워야 돼? 오늘 개인적으로 떳떳하게 살고 있는데, 뭐, 이런 마음으로 오셨죠? 잘하셨습니다만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수치를 모르는 이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요, 창피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실수를 하거나 자신의 허물과 약점이 드러나면 수치스럽고 창피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치를 모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수치를 모른다는 것은 뭘까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외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어떤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을 자주 반복적으로 행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수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악을 반복해서 계속 저질렀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들 일상 경험을 보면요, 처음에는 그 죄악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창피했겠지만요, 너무나 오래 자주 하다 보면 창피한 줄 모릅니다. 수치도 모르는 파렴치한 사람이 됩니다. 수치스러운데, 부끄러운 일인데, 특별히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 예배에 종종 빠지고 할 때, 간혹 예배에 참석하면서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예배 안 빠지고 하면 뭐 떳떳하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 본질상 전적 타락된 의의가 전혀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죄인이 저지르는 죄악은 창피하고 수치스러울 때 빨리 결단해서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멈춰요. 그런데 반복하다 보면 안 멈춰요. 왜냐하면 수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남을 욕할 때 한번 여러분들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남을 뭐 비난하고 욕할 때 처음에는 자기도 민망하고 또 막 내가 또 이래야 되겠나,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고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자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민망하거나 부끄러운 줄 모르고 신나게 욕을 하게 됩니다. 아니, 욕을 재미로 삼습니다. 미움과 시기, 거짓말과 사기 등등 모든 죄악은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멈추지 않으면 창피한 줄도 모르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게 되고 결국에는 심판의 대상에 오르게 된다. 반대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겨지고 구원을 받는 이들은 겸손한 이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겸손한 이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겸손한 이일까요? 겸손한 사람일까요? 구원은 겸손한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아멘. 네. 겸손한 사람이 구원받지 교만한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네. 구원을 주시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착하고 자기 자신을 맞출 줄 아는 모범생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스바냐서 2장 3절은 정확히 그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여기 겸손한 자가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잘 명령을 지키는 모든 세상에 겸손한 자들아. 여기 겸손한 자는 바로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순종의 사람,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나 명령이 따르기가 불편하고 힘들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보면요, 자기 형편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되면 어떤 말씀 그거야 뭐 내 형편이 이러는데라고 넘어가는, 불순종을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변명과 구실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가볍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좀 마음이 높아 있는 사람은요, 불순종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어떠랴 이렇게 생각, 가볍게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신의 행편에 따라 순종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자기 개인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크게 생각 안 하고요, 불순종 또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 개인이나 자신의 판단으로 지킬지 말지를 고민해야 할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명령 앞에 아가페적으로, 아가페가 뭐죠? 무조건이죠.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건이 안 붙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오늘 말씀에서 겸손한 자가 얻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겸손한 자가 얻는 은혜와 축복은 숨김의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는 숨김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숨겨준다는 거예요. 숨겨준다. 그 제가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이 숨겨주는 은혜가 너무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크게 다가왔어요. 너무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제가 중학교 때 했던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면서 숨겨주는 은혜가 참 크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70년대에 중학교 생활, 중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으로서 이제 걸어다니는데 제 걸음이 그 중3 선배가 볼 때 제 걸음이 원래 걸었는데 아주 금방지게 봤던 모양이에요. 빨리 가려고 막 이래다니니까 걷는 걸음 보고 하루는 저를 불러요. 중학교 3학년 교실에 1학년인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70년대는 막 선배가 이 후배를 이렇게 많이 때리고 그랬거든요. 네, 그때 우리 동네 다니는 중3 선배가 딱 가서 막아주고 우리 동네 아이다 건드리지 마. 간이 쫄여가지고요. 중3 교실에 불려갔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 중3 형님이 딱 가로막더니만 하지마, 내가 잘 이야기할 테니까 우리 동네 아이야, 딱 긁막아주는데, 아우, 그 사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이게 순금의 은혜거든요. 얼마나 감사해. 그때 한 번씩 들리는 말이요. 선배 교실에 불려가면, 밖에서, 밖에서 한 번씩 그 청소할 때 물도 와가지고 밖에서 가지고 거기에, 걸레 빨고 이러는 밖에서 있었는데, 그 밖에서를 머리에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누가 때린지 모르도록 두들겨 패요. 그게 70년대 중학교 생활입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구타를 당했는지요. 구타는 안 좋죠. 그런데 긍정적인 일면도 있습니다. 선배를 알아보도록. 선배 앞에 그냥 완전히 고양이 앞에 쥐처럼 그랬죠. 우리들은요. 요즘 아이들은 선배 몰라요. 후배가 더 무서워요. 우리나라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누구죠? 중3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숨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모든 겸손한 자들은 심판의 날에 언제 순금을 당하느냐? 심판님 할 때 순금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누가? 겸손한 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누구냐? 그자는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겸손한 자라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구원하신다고. 이 겸손한 자들이 여호와의 분노에 관해 숨김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절망적인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날, 심판의 날에 내 맞지 않고 벌 받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 숨김을 받는다는 일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받고 보호를 받는 특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특별 은혜를 위하여 평소에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순종해서 지키며 공의인의 공공의 의로움을 추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순금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뽑혀가지고 대표적으로 벌을 받는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순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 평소에는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 즉각 벌을 내리고 잘못을 깨우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인격보다 더 고상하고 더 거룩한 인격을 가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내가 너 인격을 믿으니 네가 극교만한 자리에서 돌아서기를 내가 기다린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다리다가 때가 차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날 심판의 날이 닥치는데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사는 자는 그때의 심판을 면제받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순김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면제받는 자들의 뜻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바냐 3장 7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꾀냐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만 하였지만 너의 거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들이 부르지르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교훈을 받으라고 그리고 형벌을 내리기로 하나님은 굉장히 구원을 받으라고 했는데 굉장하지도 않고 구원을 안 받으니 내 행보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이 심판을 보류하리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형벌을 내리기로 하나님은 정해놓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라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형벌을 내리기로 작정된 사람. 그런데 이 말씀은요, 형벌을 내리기로 결정하긴 했지만 완전히 끊어지지 아니하고 구원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오직 하나님만 괴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겸손히 받고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너의 거처를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하겠다. 그런데 때때로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와 벌이 아니면 사람은 스스로 그 불순종, 그 악한 길을 바꾸어서 되돌아갈 줄 모르는 우매하고 또 미련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우매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고집스럽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때때로 벌이 약이 되기도 하고요. 치료책이 되기도 합니다. 그 벌과 그 징계,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은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 채찍에 감사해야 되고 고마워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고질적인 불순종의 행위를 회개하고 고쳐지고 바르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징계, 벌 여기 앞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징계가 있는데도 아이고 그 뭐 내가 잘못해서 이러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징계냐라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불순종을 계속해요. 불순종을 계속하면서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실패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불순종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질적인 불순종의 행위 회개하여야 됩니다. 고치고 바르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징계의 매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시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참 현실적으로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버겁고 힘들죠. 버겁고 힘들죠. 그러나 버겁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아멘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양으로서 예수님이 목자이신데 예수님 믿고 따르는 우리는 양인데 사실은 양이잖아요. 양이신 분이거든요. 양은 아무것도 몰라요. 연약하니 짝이 없어요. 이 양은 목자의 직접 따르는 순종밖에 없죠. 그래서 양 같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힘겹고 어려워도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을 철저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 때 환난의 때 위기의 때 심판의 때 순종의 은혜 보호받는 은혜 특혜를 누리는 은혜의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약속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괜히하고 하나님 말씀에 교훈을 받아서 겸손히 순종하며 살면 숨김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이런 가정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게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말합니다. 함께 하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전도에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며 살면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며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열심으로 인간의 기술로 인간의 협동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오직 겸손히 여호와를 찾아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공의와 겸손의 삶을 살 때 순종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연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신앙과 믿음, 은혜와 축복을 위하여 끝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숨김의 은혜, 하나님이 품에 안아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결단